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오늘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비행체는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이 비행체는 길이 1.8m, 폭 2.4m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이 비행체는 하늘색으로 긴 주 날개와 꼬리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지난 2014년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군 무인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목격돼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어제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전체 650 지역구 중 647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현재 보수당은 총 316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과반 의석에 필요한 326석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12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기존 의석에 31석을 추가로 확보해 261석을 확보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35석으로 19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메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초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의회 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조기 총선을 추진했습니다. 일본 의회가 아키히토 천황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를 새 천황으로 즉위하도록 하는 특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천황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한 특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생전 퇴위의 대상을 아키히토 현 천황으로 한정했으며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아키히토 천황의 퇴임과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 시점을 내년 말로 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어제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며 자신은 이 같은 요청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크 캐서위치 씨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하거나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 혹은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정부군과 가까운 무장세력의 공격용 무인 비행체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은 어제 알탄프 기지 동쪽 60km 지점에서 이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에서 발사된 폭발물은 폭발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미군은 곧바로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를 격추시켰습니다. 미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의 비행체를 요격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2명을 살해했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중국인 2명이 이미 살해된 것 같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비난한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해 국내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972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7호 우주선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의 온전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우주에서 본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주 비행을 하고 우주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후보 12명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무려 18,000여 명이 지원해서 지난해 8,000여 명의 약 2배가 넘는 엄청난 열기 속에 후보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와 해양과학자, 민간 우주개발업체 기술자, 거기다 군인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2명의 최종 후보가 선발됐는데요. 한마디로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사람들이 선발된 겁니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이 우주비행사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인 조니 김 씨가 선발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니 김 씨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 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명문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험난한 훈련을 거쳐 최종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 1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6도, 함흥 12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입니다. 500 miles. 성공을 거두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you're on my back, n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졌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이 크게 약진하면서 앞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비롯한 주요 대외 현안 처리 방향이 달라질 전망인데요. 영국 총선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협력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총선에서 집권당의 의석을 많이 잃었다는 소식 들어보죠.
네, 어제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보수당 의석이 크게 줄어서 과반이 붕괴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체 650개 선거구 중 649곳에서 개표가 완료됐는데요. 보수당은 최종 319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330석에서 13곳을 잃은 건데요. 과반인 326석보다 5석이 모자랍니다. 반면 제1야당 노동당은 261석으로 기존보다 29석이나 의석을 늘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영국 정부의 구성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계속 국정을 운영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시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의석을 더 많이 배출한 정파에서 총리가 나오고 집권당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정당 지위를 잃기는 했지만 이 보수당의 우호적인 10석의 소수정파인 민주통합당의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 보수당만이 앞으로 정부를 꾸릴 권리가 있다면서 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린 노동당과 또 제레미 코빈 대표는 주목을 받고 있군요.
네. 이번 총선 결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여전히 1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을 크게 늘려서 이 보수당의 과반을 붕괴시킨 노동당과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고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수당이 영국의 국정과제들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가 됐기 때문에 메이 총리와 코빈 노동당 대표의 협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대외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예.
먼저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 선거에서 영국 보수당의 완패가 이 유럽연합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었는데요. 올해 영국과 EU 측의 탈퇴 협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영국 내에서 의견차가 컸습니다.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이 EU가 보장하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하게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표방했었고요. 이 노동당은 이에 반해서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의 혜택을 유지하는 이 보다 부드러운 접근법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의 염려는 일단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탈퇴 결정 이후에 껄끄러웠던 영국과 EU의 관계 보다 좀 부드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노동당이 내걸었던 소프트 브렉시트가 힘을 얻게 된 건데요. 이 단일 시장 접근권도 필요 없고 EU가 요구하는 분담금도 내지 않아서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겠다는 이 보수당의 계획과는 달리 이 노동당은 일정한 분담금을 내고 이 시장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영국 내에서 이 EU 국가 주민들의 거주권과 취업권,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노동당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 영국이 EU에서 최종 탈퇴하더라도 이 느슨하게나마 연결고리가 유지되는 것이어서요. 이 영국의 대외무역에 예상되는 악영향도 줄고 이 영국의 탈퇴 이후 다른 국가들의 추가 EU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EU가 다시 단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번 영국 총선 결과가 며칠 뒤에 있을 이 프랑스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이처럼 EU의 안정을 되찾는 쪽으로 나온 영국의 총선 결과는 이 대표적인 EU 강화론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오는 11일 일요일에 총선 1차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레비플리크 앙마르슈, 이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정당은 현재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오는 프랑스 총선에서 이 앙마르슈가 최대 415석을 얻어서 과반을 훨씬 웃도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반도 현안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세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비공개 회담에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협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주요 한반도 관련 현안에서 일치된 입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최근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도 두 나라는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이유는 뭡니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긴급 의제 조율 등을 위해서 이번 정상회의 일정 가운데 별도 회담을 잡은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설명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하이 협력기구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예, 이 상하이 협력 기구는 어떤 모임입니까?
예, 상하이 협력 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6개 나라가 1996년 결성한 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심의 지역안보협의체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몽골,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같은 6개 나라가 참관국으로 합류했고요. 또 터키와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 6개 나라가 비정기적으로 대화에 참가하면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지역적 범위가 중앙아시아 외에도 동남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최근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 전역에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가오카오라고 부르는 대학 입학 시험이 실시됐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점점 다양해지자 이 중국 교육당국이 올해는 이 기계로 얼굴을 알아보는 이 안면인식 기술 등을 동원해서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 시험장에 이 안면인식 기계를 비치하고 본인인지 확인한 뒤에 시험을 치르게 한 건데요.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은 이 회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이 전자지갑에 접속해서 결제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엔트파이낸셜의 회원이 자그마치 4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베이징 사범대학도 최근 학교 정문과 여학생 기숙사에 안면인식 기계를 비치했고요. 또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 안면인식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베이징의 유명한 한 사찰 공원에도 이 안면인식 기계가 등장했는데요. 이 상습적으로 화장실 휴지를 훔쳐가는 도둑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기계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사실 긴 머리와 짧은 머리, 또 화장한 모습과 화지 않은 모습, 또 체중이 늘거나 줄었을 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과 달리 이 안면 인식 기계는 이른바 3D 페이스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은 이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신생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계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기계가 한 번에 한 명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서야 한다는 불만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특히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 건 아닌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수준은 이와 비슷하거나 이미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개인의 정보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강력하게 이와 관련한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인구수에다가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현재 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기술이라면서 이 안면인식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청문회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의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 이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상원정보위원회가 어제 관련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달 9일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이 이 해임된 이후에 처음 공개석상에 나와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미 전 국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이 각종 추측과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코미 전 국장이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해임 경위 등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있었던 코미 국장의 발언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됐을 당시에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계속 FBI 국장으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TV에서 경질 소식을 접하게 돼 혼란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FBI를 이끄는 데 문제가 있었고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by saying that the organization was
네, 트럼프 정부는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에 관한 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이 코미 전 국장의 말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그런 요구했는지 그런 여부가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추궁도 있었습니다. 이 하루 앞서 공개된 코미 전 국장의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퇴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말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선 문맥상 보면 이 대통령이 그저 요청을 했을 뿐이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코미 전 국장의 답변입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네, 코미 전 국장은 이런 대통령의 말을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당시 대통령과 두 사람이 단둘이 독대를 하고 있었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요청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 같은 요청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시에 복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플린 전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을 뿐 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겁니까?
코미 전 국장이 그렇게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의혹 전반에 관해서 수사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자신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법 방해는 대통령 탄핵의 혐의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예. 자, 그리고 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을 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이 코미 전 국장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메모를 썼고 또 이를 일부 측근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 메모를 남겼는지도 밝혔나요?
네,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That combination of things I never experienced before.
네, 두 사람의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전 대통령들과의 사적 대화 내용을 기록한 적이 없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게 처음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아홉 번의 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기록이 담긴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누가 흘린 겁니까?
네, 코미 전 국장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콜롬비아 법률대학원 저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 중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And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share the content of the memo with a reporter. Didn't do it my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I asked him to.
네, 코미 전 국장은 친구에게 메모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유출할 것을 요청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 검사 임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이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얼마든지 공개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녹음 테이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 맹세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본인은 항상 정직하겠다는 점만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코미 전 국장의 말입니다.
My impression, I could always be wrong, but my common sense told me that what was going on is either he had concluded or someone had told him that you didn't.
자신이 받은 인상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고 충성심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또 자신이 해임된 것은 FBI의 러시아 의혹 수사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당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면 왜 당시에 직접 대통령에게 이 점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의원들이 그 문제도 물었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은 만약 자신이 좀 더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대통령 면전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화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더 나은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걸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국의 결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트위터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이 청문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큰 관심을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라면서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몇 시간 전에 처음 트위터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수많은 거짓 증언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입증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예, 자 완전하고 완벽한 입증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계가 없다고 입증됐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크 캐소위치 변호사 역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캐소위치 변호사는 어제 청문회가 끝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코미 전 국장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해온 사실이 이날 청문회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고 또 러시아의 개입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캐서비츠 변호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FBI의 수사 중단을 제안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never, in form or substance, directed or suggested that Mr. Comey stop investigating.
네, 공식적으로든 본질적으로든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캐서비츠 변호사는 또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친구에게 공유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코미 전 국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나눈 비밀 대화를 허가 없이 유출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문제로 코미 전 국장을 조사할지 여부는 당국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코미 전 국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언론에 이 메모를 유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캐소위치 변호사는 이제 이런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죠.
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법학자인 조너슨 털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었고 나아가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이 FBI의 양식을 따랐다는 점, 또 정부 컴퓨터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이 메모가 정부 재산으로 간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과학기획연맹의 스티븐 애프터그 소장은 정부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이 메모를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했고 또 공개 청문회에서 내용을 밝힌 점을 볼 때 기밀 정보로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어제 청문회에서 메모 내용이 기밀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의회 쪽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은 청문회가 끝났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코미 전 국장이 친구를 통해 메모를 유출했다는 점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 공화당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이 사법 방해로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코미 전 국장의 공개 증언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서 서툴러서 그렇다고 옹호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사법 방해는 의도가 중요한데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또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대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에 이어서 리비아 임시정부와 예멘, 몰디브, 모리타니, 모리셔스 정부가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4개국이 최초 단교를 선언한 이후 추가로 단교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카타르 정부가 언론을 통해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중동 각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카타르 단교 사태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는 어떤 나라인가?
카타르는 인구 260만 명에 영토는 평안남도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또 260만 명 인구 중에 외국인이 230만 명 정도로 90%에 달하고 자국민은 소수에 불과한 특이한 나라인데요. 카타르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타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의 규모이고 수출량은 전 세계 물량의 30%를 차지해서 세계 1위인데요. 천연가스 수출로 얻은 국부 펀드와 정부 소유 투자가 많아서 유럽과 미국의 유가 증권과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는 아랍계 부족 국가로 출발했지만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자치권을 얻으면서 신생 독립국이 됐는데요. 당시 같은 상황이었던 아랍에미리트의 7개 부족이 연합국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단독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카타르는 보수적인 중동 왕정국가와는 달리 외국인이나 외래 문화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서구적인 개혁 조치에 앞장서왔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카타르 단교 사태의 시작.
지난 5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이집트 등 걸프 지역의 아랍권 국가 4곳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곧이어서 내전 중인 리비아 동부 지역 임시정부와 예멘,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몰디브,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와 모리셔스가 잇따라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 단절에 동참했고요. 요르단도 카타르와 국교 수준을 격화하는 등 사태가 커지는 양상인데요. 이들 모두는 이슬람 순위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먼저 카타르와 국경을 접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육상과 항공, 해운 교통을 중단하는 한편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외교 인력을 모두 철수시킴과 동시에 자국 내 카타르 외교관들을 모두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타르 출신 방문객이나 거주자들은 2주 안에 자국을 떠나라고 통보하는 등 전면적인 단교,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9개 나라는 그 이후로 카타르가 ISIL 등 이슬람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테러와 과격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는 카타르가 지역 안보와 주권을 해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카타르 고립에 나섰다는 평가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타르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Qatar regrets the unjustified decision made by the Arab countries to cut ties. These measures will not affect the life of the citizens.
카타르 외교부는 아랍 국가들의 단교 결정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면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단교 사태가 일어난 배경.
표면적으로 이번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의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카타르와 이란과의 관계를 둘러싼 주변 아랍 국가들의 해묵은 불만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카타르는 오래전부터 주변 이슬람 순위파 왕정 국가들과는 다른 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왕정 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을 채택하면서 사회 개방과 언론 자유를 보장해왔습니다. 특히 1996년에 카타르 왕실의 지원 하에 대규모 위성방송인 알자지라가 출범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커졌는데요. 알자지라가 중동의 전제 왕정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주 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7개 나라는 대부분 카타르가 언론을 이용해서 선동을 일삼고 테러 조직을 도왔다면서 단교 배경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타르 왕실이 아랍 주요국들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무슬림 형제단이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등 주요 단체의 주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항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단교 결정을 촉발한 가짜 뉴스 논란.
단교 조치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건 바로 이란과의 관계에 따른 갈등인데요. 이번 단교 결정을 촉발한 도화선은 카타르 국영통신사에서 보도한 쉐이크 타밈 카타르 국왕의 연설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지난 5월 30일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적대의 정책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중동의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비판했다고 카타르 국영통신사가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이 기사가 해킹을 당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관련국들로부터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과 함께 국교 단절이라는 사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은 실제로 이번 사태 배후에 러시아 해커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해커들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슬람은 순위파와 시아파라는 서로 다른 두 종파가 있는데요. 이번에 카타르의 단교를 선언한 이슬람 순위파 왕정 국가들과는 달리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종파는 1400년이 넘는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갈등의 본질은 이슬람 신도의 85%를 차지하는 순위파 국가들과 15% 정도를 차지하는 시아파 국가 이란과의 종교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Made it clear to everybody that Iran is a force for instability. Iran is a force for chaos. Iran is a force.
이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인 아델 아주베이로 외무장관은 이란은 중동의 평화를 해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면서 이란의 대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 건 이번 단교 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국회의사당과 아야톨라 호메인이 전 최고 지도자의 영묘를 목표로 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상태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미칠 파장.
단교 조처가 발표되자마자 국제유가는 즉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데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카타르에 미군 중부군 사령부 병력 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바레인에는 미 해군의 기항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걸프협력회의를 구성해서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활동해온 이들 중동 6개 나라의 갈등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중동 순방 당시에 테러단체를 비롯해서 극단주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역설했는데 그 결과로 중동 국가들이 테러리즘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카타르와의 단교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카타르 단교 사태를 지지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7일 쉐이크 타밈 카타르 국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카타르 단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 do not expect that this will have any significant impact, if any impact at all, on the unified fight against terrorism in the region or globally.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걸프 지역의 중동 국가들과 카타르 사이의 단교 사태가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미국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카타르 단교 사태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아파트 관리 실장인 퍼그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입니다. Listen carefully.
How many buildings do you guys own?
I think it's like 35.
35?
Yeah, yeah.
No wonder. No wonder you'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Yeah, I guess. Yeah.
You're Superman, Paul. You're Superman. Managing 35 buildings.
Well, we got a good support team here.
And Lauren's really good too, huh?
Yeah.
She's been with you guys for a long time.
Yeah, now she has, yeah. Okay. And Alex is very good with maintenance.
I know. He's so sweet.
Yeah. 아파트 관리실장인 펄이 아파트 35개 동을 관리한다고 하기에 제가 no wonder
You a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35개 동을 맡다 보니까 일이 참 많으시겠네요. 어쩐지 아파트 어디가나 계시더라고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wear different hats 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모자를 여러 개 쓰고 있다는 얘긴데요. If someone wears many hats, they have different roles or tasks to perform. 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In other words, when you wear many hats, you have more than one set of responsibilities.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다 또는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h, how many buildings do you guys own?
I think it's like 35.
35?
Yeah, yeah.
No wonder. No yeah. wonder you'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Yeah, I guess. Yeah.
You're Superman, Paul. You're Superman. Managing 35 buildings.
Well, we got a good support team
yeah.
here.
And Lauren's really good too, huh?
Yeah.
She's been with you guys for a long time.
Yeah, now she has. Yeah, yeah. Okay. And Alex is very good with maintenance.
I know. He's so sweet.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펄에게 No wonder you a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We have limited staff, so we end up wearing many different hats, and this means sharing work.
오늘의 영어 표현,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oys to Men이 부른 I Will Make Love to You,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bmit to your demands. I will do anything. Girl, you need only ask. I'll make love to you like you want me to, and I'll hold you tight, baby, all through the night. I'll make love to you when you want me to, and I will not let go of you. Tell me to.
Yaksa sok onu.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서기 68년 6월 9일 오늘 악명 높은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On the 9th of June, AD 68, having lost all hope, he ordered his servant to stab him. He lacked the courage.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어머니 소 아그리피나의 야망대로 17살 때 로마의 5대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삼촌인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재혼하고 네로를 황제의 친딸인 옥타비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이어 황제에 오른 네로는 곧 폭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원래 후계자였던 의붓 동생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고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마저 살해했습니다. 또한 네로는 정치에 신경 쓰기보다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러한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결국 네로의 포악한 정치는 반란으로 이어졌고 원로원마저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네로는 결국 서기 68년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934년 6월 9일 오늘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화 영화 주인공 도날드 덕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날드 덕을 탄생시킨 사람은 미국의 만화 영화 선구자인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사의 만화 주인공인 미키 마우스의 상대로 도널드 덕을 창조했습니다. 도널드 덕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후 100여 편의 만화 영화에 출연한 급한데다가 활달되는 성격의 도널드 덕은 성우 클러런스 내시의 목소리와 결합되며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후 도날드와 플루토, 얼음 위에서 등 수많은 만화 영화에 등장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도날드 덕. 도날드 덕은 미키마우스와 함께 영원한 만화 영화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